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너희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자족이란 감정을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이란 감정을 마음에 진짜로 품고 자족하면서 진짜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족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집어넣어주시고 은혜로 자라게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족이란 감정을 배우고 그런 감정을 품고 내 삶을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내가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현실을 확 다 뒤집어서 내가 정말 만족하고 노래하며 살 수 있는 현실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쉽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족이라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 자족이라는 것이 정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감정을 배우고 그 감정을 실제로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혹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소유하는 일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행복한 일이 되고 그 나중에는 아주 복된 일이 된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방법을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는지 그것을 배울 때 자기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의 몸에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음에 반응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병이 찾아왔을 때 자기 앞에 새롭게 닥친 그 현실을 힘들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 현실을 어느 정도 불만족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뒤집어져서 자기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 거,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9절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일단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두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9절 중반부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 짧은 두 마디 말씀 때문에 자기의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기의 감정과 변하지 않는 그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서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 번 간구했다라는 말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끝냈다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병을 정말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물쭈물 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정말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매달릴 수 있을 만큼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매달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자족할 줄을 몰라서 병이 든 자기 몸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쭈루루 달려가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사도 바울이 자족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기 병든 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가 새로운 현실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그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무조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군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든 척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 못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이 좀 바뀌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꾹꾹 누르고 누르고 하나님께 절대로 표시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육신의 병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자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몸도 마음도 삶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족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든 현실을 내게서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원도 한쪽에 동시에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그 마음이 삶의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처음부터 막 무조건 그 병을 고쳐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막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병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이 마치 몸 한쪽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늘 신경이 쓰이고 늘 고통스러워서 평소에 해야 할 일들을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형편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네 병을 고쳐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 때문에 괴로워진 몸과 몸 때문에 괴로워진 마음과 마음 때문에 괴로워진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자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진실하게 아뢰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사도 바울도 새로운 어려움이 자기의 현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무조건 처음부터 완전하게 자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비법을 배웠지만 어떤 상황을 만날 때는 몸과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는 완전하게 자족하기를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함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마음을 막 꾹꾹 누르지도 않았고 자기의 그런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자족에 이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과 그 상황과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현재 마음 상태를 자기가 잘 조절해서 자족의 마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현재 마음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쏟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들 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 마음이 현재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혼자 막 저울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으실까 막 저울질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선명해졌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아뢰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이 선명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에 이르는 길은 어떤 현실이 어려울 때 내가 그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을 잘 훈련시키거나 내 마음을 막 꾹꾹 누르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자족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에 이르는 첫 걸음은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 불만족스럽고 몸과 마음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 때 그런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태도들을 어루만져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속에서 불만족스럽고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스스로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좀 좋은 감정, 자족이라는 감정에 이르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저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면 그 마음을 예수님은 잘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불만족스럽고 고민거리가 있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성격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일도 도움은 되긴 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속이 후련할 수는 있지만 해결도 안 되고 내 속상한 얘기, 내 힘든 얘기를 한 시간 내내 들은 그 사람의 마음도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우리의 모든 얘기를 들어주시면서도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고 무거워지지 않고 해결책을 몰라서 입을 다무는 그런 분이 아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자족에 이르는 참된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오락을 의지해서 현실 속에서 자기가 힘들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제일 나쁜 것이 술로 마음을 달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락으로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훈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스려서 자족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용기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하는 거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기대는 사람은 사람을 기대는 거잖아요. 근데 술이나 오락으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의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술과 오락으로 잠시 자기의 기분을 달래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비겁한 일이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술이 안 들어와도 오락이 아니어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기대면 그분 안에서 위로와 참된 자족에 이르는 모든 도움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자족에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불만족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찌들고 삶이 너무나 우울하고 정말 힘들 때 그 마음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자족으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먼저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냉정하게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냥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을, 자족하지 못하고 그 현실 속에서 쩔쩔매는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는 사도가 돼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자족할 줄을 모르냐? 세상에 너만 아프냐? 세상에 너보다 더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동안 오랫동안 내 은혜로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겨우 병이 하나 생긴 것인데 좀 참고 살면 안 되겠냐? 제발 자족을 배워라. 자족을 배우고 내게로 다시 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현실 때문에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셨죠. 첫 번째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너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 네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불평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너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이번만큼은 네가 나한테 양보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미 많은 복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네가 참고 네가 견뎌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아, 이번에는 내가 네 육신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련다. 하지만 나는 충분한 은혜로, 나는 넘치는 은혜로, 나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너와 너의 삶을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내 은혜가 너의 인생 전체에 차고 넘치고 그 은혜가 너의 인생을 붙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복되게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들려졌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아, 네가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네가 힘들게 살아야, 네가 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드러낼 수 있지 않겠니? 네가 강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어려운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병을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힘들게 좀 살아다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에요. 바울아, 내가 이번에 네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네가 이 병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들어질지 참 걱정이구나. 하지만 네가 힘들어질수록 내가 내 능력을 아끼겠니? 네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 신비한 능력이 네가 그런 상황을 잘 견디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강하게 더 강하게 붙들어주지 않겠니? 내 능력은 네가 약하고 네가 힘든 상황 속에서 너를 더 강하게 붙들어줄 것이니 내가 이번에 네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바울은 몸에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가지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나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한 가지 문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문제를 고쳐주는 일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신에 바울의 인생 전체에 관해서 아주 달콤하고 아주 행복한 말씀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병이 낫지 않아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예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더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병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없이 살고 병을 가지고 있어도 아름답게 살고 병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 살고 있어도 열매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바울 인생 전체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 인생 전체에 관해서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무슨 열매가 무슨 결과가 생긴 거예요? 바울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족이라는 신비하고 복된 감정이 들어왔고 자족이란 감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한층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울이 들고 왔던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면 바울은 잠시 행복하고 잠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이 한 가지 병을 고침받으면 그 다음에 병이 전혀 없어요? 또 다른 병이 찾아오죠. 또 다른 종류의 병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똑같은 현실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이 들고 온 그 한 가지 문제를 능력으로 시원하게 해결을 주셨다면 바울을 잠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에 불과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바울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바울 자신을 자족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한 걸음 더 높이 올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족이란 감정을 심어주실 때 바울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자족이란 감정을 심어주셨는지를 한번 보시죠. 옛날에 어떤 엄마가 있었대요. 그 아들이 100m 육상 선수였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기록이 안 깨지는 거예요. 기록을 깨야 되는데 기록이 안 깨지니까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을 불렀대요. 불쌍하니까 아들을 불러서 엄마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얘야, 아무리 노력해도 더 좋은 기록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네 그릇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기록으로 그냥 만족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 불쌍하고 아들이 짠해서 아들에게 만족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들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시죠? 아, 내 그릇이 여기까지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이상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갖게 되면서 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끌어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엄마가 의도했던 것처럼 더 이상 안 되는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전보다 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이전보다 좀 더 만족스러운 감정을 누리게 되었긴 하겠지만 그 만족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아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족감을 심어주실 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 인생에 충분하다. 네가 약하고 네가 힘들수록 내 능력은 더 크게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자족감을 심어주실 때 사도 바울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자족감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누렸을 그 행복함이라는 것은 병이 안 나았지만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누렸을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컸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족감을 심어주시고 자족이란 감정을 집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자존감을 깨뜨리시면서 아니면 막 우리의 소원들을 막 억지로 막 누르고 누르고 누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족감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자족을 심어주시는 것이니까 자족을 배우는 그 과정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요구하는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다 보면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다 눈처럼 녹아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이란 감정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배우려고 달려들었다가는 상처받기 쉽다, 힘들기 쉽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족이란 감정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슬픔,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다 보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빨리 안 고쳐주시니까 또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깊은 달콤함과 행복을 맛보면서 자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도달했던 자족이란 감정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족이란 감정이 들어오니까 자기에게 두 가지 독특한 감정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감정은 큰 기쁨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썼던 문장을 보면 지극히 큰 기쁨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감정은 자랑이라는 감정, 자랑하다라는 감정인데 원문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자랑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여기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기쁨이란 감정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나갔어요. 근데 거절당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족을 배웠는데 몸의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자족하는 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어려움 앞에서, 곤란함 앞에서 어떻게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몸의 질병이라는 문제 앞에서만 자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가난과 모욕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고 이제는 그것을 기뻐하고 이제는 그것들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족이란 감정을 새롭게 갖게 되었을 때 그 자족이란 감정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에게 있는 약점, 가난, 부족함, 질병, 실패, 무능함 이런 것들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들지만 인정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좋은 대학 못 나왔어도 창피해하지 않고 실력이 별로 없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극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즐거워하거나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고 그것들을 인정할 수는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어요. 가난을 즐거워해요? 내일 모레 죽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죽음을 즐거워해요? 내가 못 살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다녀요? 사람의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족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자족을 배워서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무식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그 안에서 억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억지로 그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자기의 인생을 밝게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에 빠져도 이 사람은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실제로 한번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친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자족을 받은 사람은 거기까지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믿음도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깊은 자족을 배워서 이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경지까지는 절대로 못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시 마음을 닫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깊은 자족은 나는 올라갈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진짜 생각하세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하러 이렇게 신신당부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높은 고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도 바울이 뭐하러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오라고 말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불려서 올라간 것은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건 아주 독특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이 자족이란 감정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큰 기쁨과 지극히 큰 자랑을 하는 그 신비로운 지경까지 올라가는 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현재 막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늘 불평을 터뜨리며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이 정말로 답답하게 꼬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면 나도 사도 바울이 올라간 이 신비한 자족의 경지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나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어, 올라갈 필요도 없어, 그렇게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올라간 것이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나는 스스로 올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거기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도 바울처럼 불평 가득한 내 삶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족을 풍성히 누리고 이 정도의 자족을 누리는 삶을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약점, 내 가난, 내 병, 내 실패, 내 못남, 내 연약함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지경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첫걸음부터 떼세요. 첫걸음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평, 불만, 소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따뜻한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그러면 먼저 큰 행복이 밀려올 거예요. 행복이 밀려오면서 자족이란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자족이란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라면서 여러분은 더 행복한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